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첫 찬양은 주 나의 피난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7장.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돈 30개를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는 당신들에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도록 넘겨주었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것은 당신 책임이요 라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떨어진 은돈을 주워들고 이 돈은 사람을 죽게 한 피값이요 성전의 헌금궤에 넣을 수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논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밭을 아직도 피의 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목숨값으로 준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소 당신이 말한 대로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죄를 고발할 때 예수께서는 조용히 계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 이 증언이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해마다 유월절 기간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때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라바였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의 일에 얽혀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게 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소. 당신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물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소. 그의 죽음은 당신들의 책임이요. 사람들이 모두 대답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군인들에게 넘겼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갔다. 군인들은 모두 예수의 둘레에 모였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 가지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예수의 오른손에 쥐어주었다.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 사람의 왕 만세! 하고 떠들며 놀렸다. 군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예수의 손에서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은 예수를 놀리고 나서 예수께 입혔던 주홍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렀다.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다. 예수께서는 포도주를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가질 사람을 정하였다. 군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예수의 제목을 적은 팻말을 달았다. 거기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두 사람의 강도가 예수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너는 성전을 헐어내린 뒤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목숨을 구해보아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과 장로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놀렸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했으면서 막상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그를 믿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면 그를 구하시지 않겠는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께 욕을 퍼부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어둠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갯솜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막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시라고 주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은 그대로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는가 보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두 폭으로 나누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깨어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사람의 백성이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께서 부활한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말하였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의 시중을 들며 여기까지 따라왔던 여자들이었다. 막달라의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루살렘에 왔다. 요셉은 아리마데라는 마을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요셉에게 내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가져다가 깨끗하고 고운 배로 쌌다. 요셉은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죽음을 모셨다. 그러고 나서 큰 돌을 굴려 무덤 어귀를 막고 돌아갔다. 그때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였다. 총독 각하, 그 거짓말쟁이는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날 때까지 무덤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훔쳐가고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덤을 잘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무덤 어기를 막고 있는 돌에 도장을 찍어 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도단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율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유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의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너만은 내 명령을 지키는구나. 착하도다. 너는 곧 내가 시키는 대로 큰 배를 만들도록 하여라. 노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여러 개의 방을 만들거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 안팎을 아스팔트로 칠하거라. 그런 다음에는 그 배 안에 너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암컷과 수컷 한 쌍씩 싣도록 하여라. 나는 홍수로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야. 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아다가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대 같은 비가 날마다 쏟아졌습니다. 땅 위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도 도시도 온통 물로 가득 찼고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도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마구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노아가 만든 배 안에 있던 가족들과 동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하신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셨던 것입니다. 비가 멎자 땅 위에 넘실거리던 물도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노아는 배 안에 있던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7일이 또 지났습니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얼마 후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에 가득 찼던 물이 많이 줄었다는 증거였죠. 노아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탄 배는 땅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아들과 며느리 등 이렇게 여덟 식구는 동물들을 데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노아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동물들도 활개를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고 잘 길러서 땅 위에 번성하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우리의 평화.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때 율법선생 몇이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율법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굳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복이고 행운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임을 배우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과 협력이 필요함을 배우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신의 기능은 다 잘 되어도 영적인 기능은 마비된 영혼의 중풍병이 더 심각한 불구입니다. 어떤 경우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로서의 교회도 중풍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눈물겨운 믿음과 사랑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서 본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도 역사하는 믿음이 이깁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4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는 머리를 짜매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주님을 뵙고자 하는 믿음을 실현시켰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친구를 만나게 하는 일 외에는 전혀 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주님만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하나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경우, 아니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혼과 육체의 불구로 주님 앞에 혼자 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오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사람의 친구의 사랑하는 마음과 다섯 사람은 주님께서 이 친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보시면 그것은 곧 해결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도 어둠은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성경을 손수 수없이 베꼈던 이 서기관들이 바로 안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는 하나님 한 분만이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서기관처럼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도의 피 흘림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이 사죄를 주신다는 사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확신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주님 모든 인류의 사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말씀에 대항하는 것을 악하다 말씀하신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죄보다도 주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고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책망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한다면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름답고 좋은 생각은 사람이 몰라져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은 말과 일에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은 곧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언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명령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능력의 일꾼들은 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외관상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모든 사람이 바로 볼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능한 명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사죄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 사실적인 모습으로서의 육신을 치료하심으로 그 말이 역시 권능 있는 능력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죄에 매여 고통하는 인류에게 사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죄를 받은 감격,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없고 이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이 일만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세상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의 불편한 육신을 고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임을 알게 하시는 방법인 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7절 8절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영육의 회복을 받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되어야 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식물도 굶주린 영혼을 채워보려 하지만 그 허기진 영혼의 굶주림은 오로지 만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 아래 난 모든 인류는 자신으로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되어 영적으로는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반신불수와 같은 인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운명은 사죄의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모두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인간의 회복은 이 사건 속에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뜨거운 우정과 사랑의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친구와 더불어 믿음과 수고를 감당했을 때 발디딜 틈도 없이 모인 모든 무리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만이 절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악한 세상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파는 죄악의 상황이 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어두움의 영혼들에게 팔리기 전에 이미 값을 지불하신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보시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권세를 가지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자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의 믿음과 수고는 그들의 불편한 중풍병을 치료받게 했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여든 엄청난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견주어 말하기를 사람들을 예수 앞에 까지만 데려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급한 표현입니다. 본문의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때까지 즉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방치한다면 그것은 요즘 말하는 버리는 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끌고 주님께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을 버려둔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를 거두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때까지 친구들의 도움이 함께 했던 것처럼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의무는 예수도의 은혜를 스스로 체험하고 일어서는 데까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친구를 달아내리는 이 뜨거운 사랑과 우정이 그 사람을 살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사랑이 죽어있는 영혼을 고통받는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남자에게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켜야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지은 죄를 각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홧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그를 가르쳐 의를 전포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동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여기서 큐빗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어원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이상 되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가득 넘쳤습니다. 그 후 그 물이 차츰 줄어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전 시대라고 부르고 그 후를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은 다시 흩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